예, 제가 미리 하나님 말씀 대독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90편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편집자의 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시편의 모든 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거했을 때, 그때일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시로 지어서 남긴 목적은 출애굽 2세대와 그 후손들은 출애굽 1세대들의 실수로부터 배워서 선조들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 기도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을 당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교회가 드리기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1절 2절에서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나이다. 공동 번역은 주는 항상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품으셨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도 늘 주님을 의지해 왔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자신이 이 고백을 하는 근거를 2절에서 밝힙니다. 산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태초에 혼돈의 물이 물러가고 산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다시 얘기해서 영원부터 주는 하나님이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그 얘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주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은 후에도 주님은 대대로 우리 자손들을, 그 자손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거처가 되실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대와 문화에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의 영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불쌍한 인간의 현실을 3절서부터 12절에서 고백합니다. 저주받은 인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먼저 인간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현실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주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이브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어야 하는 슬픈 현실,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후에 모세는 그나마 인간의 삶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나게 길건 아니면 아주 짧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짧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무드셀라 같은 경우 962년, 거의 천년을 살았고, 천년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영겁과 같이 긴 기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지나간 하루에 불과하다. 아니, 그저 몇 시간에 불과할 뿐이다.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할 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우리는 극도로 제한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가 쓸어가듯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마음에 돋는 아침에 돋는 풀 같나니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변바되어 마르는 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홍수를 한번 보내시면 모조리 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고, 일장춘몽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들의 풀과 같이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아름답다가도 불과 몇 년 만에 쇠약하고 추하게 되어 죽나이다. 풀이 자신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도 우리의 삶 주관할 수 없다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1980년대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을 때 어떤 대학원생이 한국에서 방문하신 장인, 장모님과 함께 밤에 즐겁게 떡볶이를 먹다가 목에 걸려 죽은 것 제가 보았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던 유학생 몇 가족이 같이 플로리다에 놀러 왔다가 돌아가다가 벤이 전복되어서 방금 결혼해서 유학 온 한 학생이 죽었고, 그의 꽃 같은 나이에 아내가 과부가 되었고, 운전하던 형제는 눈을 하나 잃고, 한 아기는 튀어나가서 죽고, 한 학생은 뼈가 산산조각이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학 기간 동안 시카고 대학에서 9년 동안이나 사회학을 공부한 끝에 어려운 박사학위를 취득한 직후에 학위 취득 기념하기 위해서 산 멋있는 그림 높은 벽에 달다가 수틀에서 떨어져 타일로 되어 있는 마룻바닥에 떨어져 뇌진탕으로 죽은 것도 보았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는 제 딸 현애가 집에서 같이 점심을 먹은 후 크고 동그란 넓적한 비타민C를 하나를 먹다가 식도가 막혀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할 줄 알고 그 예화를 제공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들 가운데 누가 자신이 떡볶이를 먹다가 여행을 갔다가 벽에 그림을 걸다가 식후 비타민을 먹다가 죽으리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실제로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단지 아직 나는 신문에 날 처지가 운명이 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우리 인생 정말 무상합니다. 우리 삶의 운전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하한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이어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종종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주의 분노 때문이요 우리가 경악하는 것도 주의 분노 때문이다. 그리고 곧 이어서 주의 분노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소멸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넘기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주 앞에 두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어두운 데서 지은 은밀한 죄들도 아무도 모르는 죄들도 빛 대신 주께서 비추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드러난 말과 행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드러나지 않은 그 많은 더럽고 부끄러운 생각과 감정과 동기와 목적들도 분노하고 분개하고 증오하고 조소하고 또한 욕망과 욕정과 시기와 질투 등등 온갖 더러운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시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눈 감고 아웅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지. 구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나이다. 우리는 1년에 며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을, 여기 보면 매일매일을 주님의 분노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이 일식과 같이 한번 숨을 휴 하고 내쉬는 것 같이 탄식하는 것 같이 허망하게 끝나나이다.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참 좋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간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평생 하는 짓은 주님의 분노를 사는 것밖에 없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은 애굽의 삶을 동경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 틈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이방 족속들과 똑같이 신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출애굽 1세대는 두 사람을 빼놓고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의 평생이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출애굽 1세대 이야기는 나중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광야에서 소멸되고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운명으로 세상을 끝내고 맙니다. 첫 출발은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피니시 라인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고 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기만 했으면은 일주일 길로 2주일이면은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고 만 거예요. 10절을 보면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보통 70세 건강하면 80세까지 살지만은 자랑할 것이라고는 고난과 슬픔밖에는 없다. 그나마 7, 80세도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날아가듯 가나이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날아가듯 가나이다. 이것을 만약에 깨닫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과격하게 변화될 겁니다. 영의 눈이 완전히 먼 사람이 아니면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모셔온 늙은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130년 살았는데 그 삶은 어디에 안전하게 정착해서 평강 가운데 살았던 삶이 아니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고 계속 방황하는 삶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면 험악한 삶이었다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철딱선이 없는 나이든 크리스천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갖고 내 아들이 뭘 하고 내 며느리가 뭘 하고 이따위 자랑을 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것 잃었다고 자랑합니다. 장수했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남보다 더 장수한 기간 동안 남이 이루지 못한 무엇을 성취했는가, 남보다 좀 더 살아갖고 무엇을 얻었는가 빤합니다. 백내장, 관절염, 전립선 암, 무릎 엉덩이 관절 교체 수술, 심장 바이패스 수술 등등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고통과 슬픔을 계속 안겨줍니다. 지금까지 저주받은 인간의 슬픈 우울한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세는 11절 12절에서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반응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되는 고백이에요.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이나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파워, 파괴적인 파워 감이나 잡습니까? 아무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파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구약을 통해서 수없이 보았는데도 아무도 그 주의 진노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파워를 봤으면은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인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보았는데도 그 후손들이 노아의 자손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판받아 수장당한 것을 보았는데도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되었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아서 화장당한 것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이것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하나님의 진노 무서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수없이 계시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를 않는 겁니다. 홈니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드리다가 불벼락을 맞아서 죽은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드리면 즉사한다 하는 것 보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자 이렇게 예배하니까 좋다 하면서 각 교회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임을 당한 것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들이 주일날 수없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머리가 영적으로 아둔하고 둔탁하기 때문인지 그만큼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뻣뻣하기 때문인지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의 파워를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보다 수십 배를 보았습니다. 신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거 죽이신 사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피 묻은 손을 그대로 들고 교회에 나와서 그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섬기고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이거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과 세상신을 섬기다가 교회에 와서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떠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평생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것들을 추구하고 삽니다. 자신이 조물주가 보시기에 얼마나 불경건하고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무정한지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 이야기 물론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 영벌에 처한다 하신 것 이거 모릅니다. 나그네와 병든 자와 갇힌 자 드리고 돌아보고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도 영벌에 처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코웃음을 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로도 죽고 내일 암으로도 죽고 모레 칼 맞아서 죽고 권총 맞아서 죽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집 앞에 거지를 돌아보지 않은 부자를 지옥에 보내신 무서운 하나님인 것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기본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런 것인지 무엇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엇이 의롭고 불의한 것인지 무엇이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무정하는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주의 노예의 능력을 온전히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또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100% 장님이고 따라서 불의하게 살고 그리고 옳지 못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들을 세어보게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달라고 하는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세어보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도대체 그것을 가르쳐주면 뭐하겠다고 하는가? So that now.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은 날들 세워보는 것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숫자 세는 거 가르쳐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다 알아요. 이거 세는 것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상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 그 이전에 떠날 수 있다는 것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썩어 없어질 것들 다 두고 갈 것들 그것들을 축적하는데 나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축적하는데 관심을 쏟고 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비극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을 고백한 모세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여기 13절서부터 17절까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의 마음을 얻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는 12, 3절 이것을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돌아오소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한결같이 turn back 그럽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 방향을 돌리셔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두 번째 의미는 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소서. 은유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고백했사오니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사오니 이제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착각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몫을 다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까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홀대하고 살 때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둘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하고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 그 인자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보는 단어입니다. Steadfast love,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평생 우리 삶을 가득 채웠던 수고와 슬픔, 이거 대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화를 당했는데 그 기간만큼, 정확하게 그 횟수만큼, 그 날수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소서. 천국의 삶 누리게 하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둘째,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한 후 모세는 셋째,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16절을 보면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이 말씀의 핵심은 저희 자손들에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일들, 애굽에서 행하신 열 가지 기적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이한 그 기적들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니까.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만 보여주시지 말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으로 보여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신의 탄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께 기원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를 떠난 하나님의 호의,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머물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소서. 풀처럼 시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되지 않고, 홍수로 휩쓸려 가지 않고, 가치 있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소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루는 나라가 거룩과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 거룩과 공의와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안정되고 견고케 하소서. 자리를 잡고 영속성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 다 멸망되고 말았는데, 남유다도 다 멸망되고 말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그대로 견고하게 머물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선포하도록 하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새벽 예배 시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듯이 시편 기자들은 종종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당장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도 경건한 시편 기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백 가운데 하나라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99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모든 중생한 크리스천들이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 기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대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시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귀가 둔하셔서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이라 하신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경건한 주의 백성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지만은 나의 죄의 뚜껑 때문에 뚜껑을 병을 꽉 닫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 것인 것뿐입니다. 오늘 모세도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처 피난처가 되셨다. 그 주님은 영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 주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실 분이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밝힌 거예요. 너 왜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아뢰입니다. 누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적인 주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낙원에서 추방되어 필연적으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었고 오래 살아봐야 80년밖에 살지 못하고 그나마 수고와 슬픔뿐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평생 주님의 분노 가운데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는 매일 죄된 인간으로서 온갖 죄악을 드러내놓고 짓고 은밀한 가운데 짓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환히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모세는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1, 12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영어 성경을 보시면 So라는 접속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워보게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서부터 12절까지와 13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파트의 치명적인 연결고리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결론적인 얘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워보게 가르쳐 주사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잘 압니다. 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대표적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시오 역사의 주관자 되시오 유일한 심판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 그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맹들아 이런 얘기밖에 하신 게 없습니다.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쓰잘데없는 지식 그게 아닌데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단순한 하나님 말씀이라도 근데 thank goodness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할 것은 핵심적인 진리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단순한 진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죽는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정말 만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 말씀에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경외는 이론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과 액티비티가 아닙니다. 주일날 한 번 멋지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지진부진한 가정의 삶에서, 직장의 삶에서, 학교의 삶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날들을 세워보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세워보게 하소서. 거기 영어 성경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이 our day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Our days, our months라고 얘기하지 않고 our years라고 얘기하지 않고 our days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들을 세워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세워보다라는 거 영어 성경을 보면 number your days, count your days.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수를 할 줄은 모른다고 생각해서 세어보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count off 하는 것을 가르쳐달라는 말입니다. 군대 갔다가 제대를 앞두고 1년 전부터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루하루를 check off 하듯이 그렇게 세워보게 하소서.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그 excitement 때문에, 흥분 때문에 앞으로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날짜 하나를 check off 하고 있는 신부와 같이 손꼽아 기다리면서 check off 하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연세가 많은 분들, 주님이 배울 날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months가 아니라 years가 아니라 days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아웃하고 계십니까? 심판주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렵든지 가장 기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의 경험이 되든지 가장 큰 기쁨의 경험이 되든지 상관없어요.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을 손꼽아 세워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뜨듯 미지근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나도 부활할 것을 알기에 새 땅과 새 하늘에는 더 이상 어떠한 아픔과 슬픔이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는 것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에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지상에서도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마음이 여유가 있는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은 장례식 놀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면은 혼인잔치 놀이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목사 참 똑똑하게 잘했다. 아니면은 참 목사 재미있게 얘기했다 합니다. 제대로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제대로 듣는다면은 깨끗한 양심,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듣는다면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처럼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처럼 돌을 들고 설교자를 치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만났기에 할렐루야 하고 참된 기쁨의 표현이 있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집니다. 노인네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평소에 아주 건강했던 사람들도 누구보다도 의학 지식을 잘 알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죽어 넘어갑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어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가공스러운 파워를 보면서도 오늘 모세와 같이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을 언급하지는 않아도 이 세상에 조물주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물주, 이 노여움을 누가 알겠느냐? 마땅히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를 알고 두려워한다면은 그 다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 세워보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는 성경 66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66권 후에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는 되풀이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파워는 엄청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어요. 그러나 그 파워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면역이 생겨서 또 누가 죽나 보다. 자신이 죽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지를 않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않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구리 죽이는 방법 아주 단순합니다. 사단의 방법입니다. 갑자기 뜨겁게 하거나 갑자기 차갑게 하면 뛰쳐나가는데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좋다 그러면서 죽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CDC에서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물론 며칠 내지는 일주일 간격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성경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스토리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 진단하고 세상적인 해결 방법을 계속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유일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그 형제 자매가 그 기도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워보게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뿐만 아니라 구역 식구들, 같은 교회 식구들, 다른 교회에 다니는 잘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중보기도는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한 기도인 것을 믿고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우리의 남은 날들 이제는 하나하나 손꼽아 세워보면서 주님 배울 날을 앙망하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바라보기 전에 저 자신을 보아도 참 한심한 인간이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 봤으면은 깨달아야 하는데, 일곱 번을 봤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77번을 보았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 고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창립 6주년이 지났사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되셨사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얼마나 불경건한 자이고 공의로운 주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 자이고 사랑이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정한 자인지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너무나도 기본적인 진리, 우리 가운데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고 의의를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고 하신 진리를 처절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모조리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걸 깨닫게 하시고 진정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진정 진리 대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은 이제는 그 성령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면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피일차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주신 단순한 진리 이거 그대로 실천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식이 언제 무엇을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달력에 있는 계획표였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삶, 앞으로 70세까지 살지 80세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내가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계획을 세우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자들,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사운데, 그래서 희희낙낙하며 멸망의 대로를 가는 자들이 많이 있사운데 이들을 놓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하나하나 체크오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하신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고가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함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